하나님께서 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슨 단어를 쓸 때 그 앞에 이 참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좋은 말이긴 한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기도 해요. 깨가 있으면 그냥 깬데 참깨라고 그러고, 뜻이 있으면 그 뜻이죠. 그런데 참뜻이라 그러고, 소망이면 그냥 소망인데 또 참소망이라 그래요. 한국교회 제자도에 대한 열풍이 일르면서 이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무리가 아니고 제자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기도 제목이 좀 바뀌었어요. 목사님, 제자가 아니라 참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네. 무슨 얘기겠습니까? 참이라는 말은 그것을 뗐을 때 그 어떤 말이 유사해 보이지만 거기에 어떤 비본질적인 것이나 오염된 것이나 왜곡된 것이 끼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지요. 제자면 제자예요. 그런데 제자인데도 거기에 뭐가 끼어 있고 온전하게 따르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가 내 안에 들어있는 것 같다 했을 때 참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끔 내가 알 수 없는 행동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자주 내가 원치 않는 걸음을 주님이 내 앞에 가서 먼저 앞서 나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님을 스승으로 모시지만 주님이 가시는 그 걸음과 내가 원하는 걸음이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안에 바로 이것 때문에 오는 여러 내적 갈등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솔직하게 내가 정말 참제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이겠지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우리 주님은 공생애를 사실 때 보면 그 당시의 관습과 풍습과 전통과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행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되지 않는 언행을 너무너무나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견제와 질시도 받으시고 핍박과 배척도 견뎌내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진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준과 틀에서 너무 벗어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선 안에 있을 때 안전함을 느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정해놓은 기준선을 너무 자주 넘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선을 넘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배척하기까지 한 거죠. 요한복음은 이를 일컬어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 좀 더 통렬하게 이 부분을 고발하죠.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이 빛과 어둠의 갈등이 이제 요한복음 4장에 오면 서서히 증폭되어서 나타납니다. 4장 1절 2절의 이 세례 이야기는 언뜻 보면 전체 맥락과 별로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아닙니다. 우연히 여기에 1, 2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단어나 구나 절이나 문단 그 어느 하나도 지나가듯이 그냥 거기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 모든 것들은 요한복음의 대주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주제를 직조해내는 아주 정교한 얼개들이에요. 예수님이 유대 땅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실 때 사건이 있었지요. 3장 2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니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아졌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안 그래도 세례 요한을 보면서 경계하고 심지어는 적대했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이 세례 요한보다도 이제는 예수님을 더 경계하고 적대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들을 적대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잠시 피해서 다시 갈릴리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면은 아주 특이한 구절이 쓱 지나가듯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갔을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걸음은 두 가지 이유에서 파격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중간에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게 되어 있는데 보통의 유대인들은 이 땅을 피해서 갈릴리로 들어가요. 이유가 있지요.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난 뒤에 아수르가 통치 정책의 일환으로 아수르인들을 이 사마리아에 이주시키는 정책을 써요. 그래서 아수르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적극적인 통혼을 추진하게 되고 이 두 피가 섞여서 나온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혼혈아라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이들과 섞이지 않으려고 말도 건네지 않으려고 이 땅을 피해서 목적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신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내려가신다는 거지. 더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요단강은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 지리책을 보시면 나와 있지만은 북쪽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흘러내린 물이 사해로 들어가기까지 형성되는 강이 이 요단강이에요. 그리고 3장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요단강 동편에서 세례를 베풀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서편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면 갈릴리로 들어가려면 그냥 요단강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갈릴리 입구니까 바로 그리로 들어가면 돼요. 근데 사마리아로 간다는 얘기는 동편에 계셨던 예수님이 굳이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사마리아로 갔다가 갈릴리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가려고 작정을 하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4절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NIV 성경으로 보면은 had to, 반드시 뭐뭐 했어야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에데이라는 조동사를 썼는데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외적 강제가 있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면 여기에는 뜻이 있는 거죠. 어떤 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이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는 사마리아를 우회하지 않고 통과해서 들어가셔야 된다. 주님 자신 안에 있는 이 내적 열망, 이거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성부의 뜻에 순종하고자 그분이 메시아라면 그분은 이 사마리아 저주받은 땅으로 들어가실 수밖에 없는 분이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가는 것은 신탁이었다는 말입니다. 사마리아에는 당신이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알 수도 없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는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이 손사래치고 증오하고 저주하기까지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들은 길을 잃어버린 어린 양들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면 그는 그 저주받은 땅을 들어가셔야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당시에 이 문화와 전통이 그어놓는 경계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쳐놓은 높은 담을 사랑의 해머로 부수시고 그리를 뚫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이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하고 동행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유대인이다. 그럼 지금 유대인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선, 이거 넘어가시는 예수님 보고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 문화와 전통과 가치관으로는 주님은 지금 넘어가시면 안 되는 선을 넘어가시는 거지요. 그 땅은 여태까지 내가 한 번도 더러운 땅이기 때문에 발을 들여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의 주님이 지금 그 땅으로 들어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제자다. 참된 제자가 되길 원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과 함께 기꺼이 이 저주받은 땅 안으로 발을 들여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경계선 밖에 머무르면서 어쩔 줄 모르고 당혹해 하겠습니까? 그 선을 넘어가려는 주님 손 붙들고 주님 도대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고 주님 팔을 낚아채서 내 쪽으로 당기려고 하시겠습니까? 솔직히 나는 어떤 존재인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바로 이 지점에서 내가 진짜 누구인지 드러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으로 믿는 예수님이 진짜 주님인지 드러나요. 입술로 하는 고백인지 아니면 내 영혼이 실린 고백인지 드러납니다. 앞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으로 보면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물로만 거듭났는지 성령으로도 거듭났는지 여기서 드러납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다 그랬죠? 그가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살고 있느냐. 요 부분이에요. 진정 그분을 주님으로 믿고 있다면 그는 주님이 가시는 곳에 자기 존재를 밀어넣을 것입니다. 여태까지 내가 너무 불편했던 곳에 가셔도 나는 기꺼이 주님과 함께 그곳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이 요한복음에서 이 믿는다는 거는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약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믿음은 지적 동의, 인격적 신뢰, 전적 헌신 세 가지를 통합한 말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분이 가시는 곳이면 나도 가요. 이분이 시선이 머무는 곳이면 내 시선도 거기에 머물러요. 이분이 기뻐하시는 것 기뻐하고 이분이 슬퍼하시는 것 나도 슬퍼해요. 나는 기뻐했는데 이분이 야, 나 그거 기뻐하지 않아 하면 그때부터 거두기 위해서 몸부림쳐요. 이게 제자고 참제자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에는 이미 따름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주님이 지금 더럽고 저주받은 땅에 있는 한 영혼의 목이 마르셔서 그리로 들어가신다. 나는 이때까지 그 사람들 상종도 안 했는데 내 주님은 그들을 목이 타들어가도록 찾고 계신다.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시고 계신다. 그분과 함께 선을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내가 제자인지 아니면 그냥 예수님을 따르고 말 것인가를 취사선택하는지 드러나는 거지. 우리 주님은 지금 그냥 사마리아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주님은 이 걸음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걸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쳐놓은 온갖 장벽과 경계선과 철조망을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당신 존재를 밀어넣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참 제자라면 그도 예수님 따라서 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지요. 그 앞서 가시는 그분이 내 주님이니까.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이 주님 사랑하니까. 이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것 때문에 그분이 미워하시는 건 나도 미워하고요. 그분이 사랑하시는 걸 나도 사랑해요. 이것 때문에 다수파로 사는 안전함을 버리고 기꺼이 역사 속에 많은 제자들은 소수파가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됐습니다. 우찌무라 간조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서 틀렸다고 얘기한 게 때문에 자기의 조국으로부터 매국노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 때문에 심지어 순교자의 반열에 들기도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늘이 종교개혁 507주년인데 이 오직 그리스도, 이 정신이 5대 종교개혁 정신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루터가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이거 외친 이유가 바로 이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었어요. 성경 안에 있는 계명이나 규례나 율법, 윤리 규정을 빠짐없이 잘 지키라고 이 성경을 말한 게 아니에요. 만일 그렇게 본다면 이 사람은 지금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을 철저히 왜곡하고 종교개혁을 바리새적 율법주의로 퇴보시키는 것입니다. 루터가 오직 성경을 말한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다. 다른 어떤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찾지 말고 오직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과 만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루터는 성경을 예수님이 누워 계신 구유라고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다. 아멘 하십니까? 그러면 나는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선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쳐놓은 선입견과 이념과 문화와 온갖 종류의 장벽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이 계신 바로 그곳에 내 존재를 밀어넣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살아보지 않았던 삶도 기꺼이 선택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념을 버리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참된 이념이요 진리라고 생각하고 정말 살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은 어린아이도 읽을 수 있지만은 인생의 깊은 경륜을 가진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요한복음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 속에서 비슷해 보이거나 유사해 보이는 것 다 걷어내요. 그리고 진리이신 그분 한 분에 올인했을 때 네가 진짜 참 제자라고 보는 겁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묵상해 보면 엄청난 말씀이에요.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진리로 붙들고 있지 마. 그분이 예스라고 말하는 것만 네가 진리로 붙들어. 나 예수를 통하지 않고 예수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너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굉장히 레디컬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게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여러분들도 아시는 대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줍지 않은 이념과 사상을 버렸어요. 왜냐? 예수님이 주님이니까. 예수님이 주님이기 때문에 내 문화와 가치관과 성향이 다르다고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됩니다. 내 가치관은 지키면서도 그 누군가와 관용적이고 포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가 오직 그리스도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옳다고 여겼던 건 예수님의 가르침과 충돌하고 있다. 주님이 먼저니까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스티븐 레비츠키와 다니엘 지블렛이라고 두 하버드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인데 2023년에 굉장히 중요한 책을 한 권 출판을 했습니다. 제목이 타이러니 오브 더 마이너리티라는 책이에요. 우리말로는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출판됐는데 부제가 우리의 민주주의가 한계에 도달한 이유입니다. 이 두 정치학과 교수는 오늘날 미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고 봅니다. 그 이유들을 여기에 구술해놨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수적으로는 극단적인 소수가 IT와 인터넷 정보를 통해서 진실을 왜곡하고 심지어는 조작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를 자신의 편에 끌어들이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군과 적군으로 이분법적으로 갈라놓고 극단적 소수가 다수의 힘을 긁어모아서 자신들의 지배를 항구적으로 추구한다. 민주주의는 결국은 다수에 의한 지배인데 이 다수가 점점 허구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읽으면서 이것은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고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이 미국식의 자유민주주의건 북유럽처럼 복지민주주의 혹은 사회민주주의건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이냐? 극단적 대립구도입니다. 이 편이냐 저 편이냐를 끊임없이 갈라대는데도 이 구도를 만들고 지탱하기 위해서 대중술 속에 두려움을 집어넣고 두려움 속에 나온 적개심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편에 서지 않으면 그는 나의 적이고 심지어는 원수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묻지요. 예수님은 어디 편이세요? 우리 편이세요? 저쪽 편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스캇 솔즈라는 미국의 목회자이면서 저술가가 선 안의 인간, 선 밖의 예수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우리 편이신가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는 일이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편으로 만들려 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진짜 제자예요. 성경이라는 이 66권의 가장 보편적인 진리의 토대 위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토대 위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역사를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앞당기게 됩니다. 여러분, 존 울만이라고 혹시 아시는지요?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던 1720년부터 1772년까지 뉴저지에 살았던 퀘이커 교도입니다. 한국에는 퀘이커 교도가 좀 잘못 인식되어 있는 것 같아요. 미국 가니까 숫자는 많지 않지만 굉장히 사회적인 영향력도 크고 존경받는 기독교 그룹이더라고요. 이 사람은 거기에 있는 재단사였는데 당시 그와 함께 어울렸던 교인들은 돈 많은 상인들, 그리고 농촌의 큰 지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사람이 얼마나 노예를 많이 거느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향력을 평가하곤 했습니다. 노예를 두지 않았던 울만은 어느 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는 저 노예도 사랑한다. 백인이었던 울만은 충격에 쌓이게 됩니다. 자신들에게 흑인들은 4분의 3 인간 내지 3분의 2 인간인데 이 음성을 통해서 들려온 그리스도의 음성은 백인인 나와 똑같이 사랑한다는 음성이었어요. 자기 안에서 이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이 울만은 고통하게 됩니다. 현실이 너무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는 자신과 같은 케이커 교도들이 상류층으로 노예들을 데리고 길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때부터 괴로워하게 됩니다. 결국 울만은 어느 날 결심하게 돼요. 이 문제를 케이커 공동체로 가지고 가자. 이 케이커 교도들 안에는 소그룹이 공동체 분별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이 확인되면은 함께 지키도록 하는 독특한 의사결정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공동체 분별 모임에 노예제도에 대해 가진 자신의 아픔과 양심의 소리를 오픈하기로 한 것이지요. 울만은 지역회합에서 노예해방에 관한 자신의 의안을 내놓았는데 의견을 통일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울만이 낙심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심으로 신실하게 이 문제를 대하고 있는 것을 이 동료들이 알아차리게 되고 울만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 뒤 20년 동안 울만은 이 미국 동부 연안을 방문하면서 자신이 들은 그리스도의 음성, 그리고 미국의 현실 사이에 이 가슴 아픈 모순을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울만과 가족은 그리스도의 진실된 명령에 일관되게 반응하여서 증언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오는 많은 긴장을 기꺼이 감당하게 돼요. 무려 20년 동안을 끌어안았습니다. 결국 울만의 노력으로 해서 퀘이커 교도들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노예를 해방시켜준 종교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남북전쟁, 노예해방전쟁이 발발하기 벌써 8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결국 퀘이커는 1783년에 인간을 노예화하는 데서 오는 이 복합적인 악, 그리고 노예산업이라는 이 정의롭지 못한 비즈니스 시정하라고 의회 탄원을 올리고 1827년에 미국의 노예들이 이미 노예가 해방되어 있는 카나다로 탈출을 하는데 흑인 지하 철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들을 체계적으로 탈출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 울만이라는 사람은 당시로 보면은 그냥 그 울타리와 경계선 안에 살아도 하등 지장이 없는 사람이에요. 백인이고 부러울 것이 없는 재단사였고 좋은 친구들과 함께 그 그룹 안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그리스도의 음성이 자기의 양심을 따라서 치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통해서 이 사람은 알아차리게 된 거지요. 나의 예수님은 내 울타리와 경계선을 넘어 이미 저쪽으로 가셨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이분은 이미 한 걸음 내딛으셨구나. 그걸 알게 되었을 때 이 울마는 자기의 안전선을 기꺼이 포기하고 주님과 함께 선을 넘어가는 모험을 감행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거, 오늘과 같은 이 물질 만능주의 사회와 이 다원 사회에서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반복해서 이 유대와 사마리아의 경계선 상에 서게 돼요. 이미 서 있으실 거예요. 그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과 함께 그 땅을 들어갈 제자도가 내 안에 준비되어 있는가? 아니면 여태까지처럼 또다시 주님만 홀로 그 땅에 보낼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그리로 들어가시려는 주님 손 잡아 끌고 못 들어가게 매달릴 것인가? 머뭇거리는 나를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진정 나를 주님으로 믿느냐? 그러면 이제는 나와 함께 이 경계선 넘어가자. 한국 사회는 온갖 종류의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내 편과 네 편을 갈라요.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열거하지 않아도 그 경계선은 무엇인지는 우리가 압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것을 계속 넘어가세요. 중간에 막힌담을 하시고 서로 원수된 것을 하나로 만드사 화평케 하시는 역사를 시작하신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예요. 서로가 선을 넘어가요. 서로 관용해요. 서로 귀 기울여요. 의견이 다른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가슴 속에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들어있어요. 이게 제자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극단적 소수는 자기의 지배를 연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두려움을 조장하고 그리고 적개심을 불어넣어서 내 편에 세운다. 상대편은 마귀화한다. 이건 진짜 사단이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노름에 노란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시고 있는 그 걸음에 계속 우리의 보조를 맞추는 참된 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빛이 세상에 왔으나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어둠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하여 빛을 의도적으로 밀어냈다 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신랄한 고발이 우리의 영혼 속에 비춰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신앙의 참된 주소를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셔서 주님 가신 그곳에 나도 가며 주님 아파하시는 곳에 아파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나도 기뻐하며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나도 미워하며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끝까지 끝까지 품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참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 이 종교개혁의 본질 중의 본질 정신이 내 영혼과 존재 전체를 휩싸 나를 바람처럼 성령을 향해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